본문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떠나사라는 말과 가시니라는 말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단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성격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두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정착과 안주의 개념이 아닌 나감과 들어감을 나타내는 이동 개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추종하는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절 하반절에 제자들도 따르니라고 한 말씀은 제자들 또한 그들의 사역 중에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에 대해 환호하고 추종하는 곳에 정착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서 비록 그들을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일시 중단하고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기 위해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을 듣고 보면서 놀라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배척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던 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배척을 당하시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추종하느냐 배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심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을 뿐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제자들도 따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되 주님과 같은 마음과 사명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따르되 그 중심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자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따르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따르다라는 동사는 연합을 나타내는 단어와 길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르다라는 동사는 신약성경에서 90회 사용된 것 중 복음서에서 무려 79회나 사용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따르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같은 길에 있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곳에 같이 있음을 통하여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역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따름을 통한 제자도의 모습은 스승되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며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 즉 부활의 길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제자도의 모습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고난과 부활의 길을 가신 예수님과 맺어야 할 바람직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며 손으로 행하신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이를 증거해주고 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으로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단지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복의 근원을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자만하여 자만에 빠져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이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언제나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열두 제자들을 둘씩 둘씩 파송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아울러 구체적인 전도의 방법을 교훈해 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복음 전도자가 자신이 받은 바 사명 이외의 어떤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며 자신이 준비한 것이나 타인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권세와 능력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합당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릅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서 제자들은 오직 회개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는데 왜 이처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겠습니까? 먼저는 복음 증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는 막연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천국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실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초대교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되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둘씩 둘씩 짝지어 보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할 때 한 사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한편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둘이 힘을 합치면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초대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귀중하고도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합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방하는 마귀와 사람들의 방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둘씩 둘씩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 나가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은 조용히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전도 훈련을 받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방해물은 외부의 핍박이나 배척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있는 탐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팡이에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야말로 복음 전파에 가장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고 세상 재물에 대한 일체의 소욕을 버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의하면 전도자로서 파송된 제자들은 오직 회개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도 나타났던 말을 반복한 것으로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요구되는 바 이와 같은 회개를 자신에게 또한 다른 이에게 선포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른 세례 요한이 배척을 당한 사건이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배척을 당할 것을 알고도 그는 주님 가신 길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행한 일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옳지 않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는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배척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 효력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한 것은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죄라고 증언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역행한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 일로 세례 요한은 배척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습니다.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52절에 의하면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완악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도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추종하는 것을 보더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명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추종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임금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사역을 다 감당하시기까지는 어떠한 배척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사명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배척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